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옛날에는 원입교인과 세례교인을 구분했어요. 원입교인은 요즘 우리 쉬운 말로 치면 등록교인이에요. 교회는 등록교인이 있고 세례교인이 있다는 거죠. 등록교인이 있고 세례교인. 그래서 등록교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배당에 등록한, 그렇지만 예배당에 등록했다고 다 세례교인은 아닌 거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그 출생신고와 같아요. 출생신고. 출생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출생신고를 하죠. 근데 출생신고를 하고 안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출생신고를 만약에 안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생신고를 안 하면 이를테면 무슨 아이가 아파도 병원 가기도 어렵고, 그죠? 뭐 때가 돼도 학교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세례는 출생신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분이 뭐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를테면 뭐 성찬식에는 세례받은 분만 참여하는 거죠. 이를테면 교회 안에 무슨 찬양대원이 된다, 주일학교 교사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았으면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교회 등록하면 제가 신방 가가지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일종의 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출입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세례를 받아야.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세례를 안 받은 분이 계시면 이 세례가 정말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이 세례받기를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미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20년 30년이 지나가지고 자기가 언제 세례받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세례를 베푸는 날에는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옛날 어른들은요 세례가 더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전에 왜 우리 대요리 문답 한번 공부한 적 있잖아요. 대요리 문답에 보면 167번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세례를 어떻게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지가 오래됐어요. 가물가물해요. 내가 언제 세례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지내면 안 되고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또 그 세례의 의미를 좀 더 살려내고 그래서 그 세례가 우리 삶 가운데 더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4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세례를 어떻게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답을 하라고 가르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꼭 필요함에도 매우 등한시해 왔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평생에 걸쳐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즉 세례의 본질,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 세례를 통해 부여되고 보증된 특권과 혜택, 그리고 세례에서 했던 엄숙한 서약을 신중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세례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과
세례를 통해 받는 은혜와 세례를 받을 때 했던 약속에 우리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행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받은 세례는 더 나은 세례가 됩니다. 또한 제 삶과 함께 그 성례 세례에서 우리에게
인쳐진 모든 다른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더 나은 세례가 되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참여하게 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힘을 얻어 죄를 억제하고 은혜를 새롭게 누릴 때 더 나은 세례가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며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린 사람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대화를 하고자 노력함으로써 똑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사람답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세례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받은 세례, 아 나 세례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세례를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요리 문답 전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한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도 풍성하고 온전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 세례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먼저 우리는 죄를 씻음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죄를 씻고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는 언제든지 물을 통해서 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물을 뭐 물 속에 몸을 잠그든지 아니면 우리 같으면 적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 위에 물을 뿌리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세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물로 세례를 베푸느냐? 물은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약 시대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성막의 기구가 물두멍이라고 해가지고 물로 몸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고 솔로몬 성전에도 가면 큰 바다라는 거는 물 탱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흘러내어 준비된 물로 몸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 몸을 씻는 것이라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시면 27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 씻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어떻게 우리를 씻겠어요? 뭐 손에 묻은 더러운 것이야 씻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 우리 영혼에 배인 허물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본래 우리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속량함을 받는다고. 그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물은 일종의 상징적 기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지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 세례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는 은혜가 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하시느냐?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 할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모든 남자 아이가 이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왜 여자는 안 받느냐? 성차별은 아니고 고대 문화에서는 자기 집안의 대표가 되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며 여자들은 다 그 은혜 안에 거저 참여.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너는 아프지 않아도 되고 남자만 아프면 돼. 남자가 대표로 아프면 너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여인을 사랑하십니다. 여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아프면 누가 당한다고요? 아, 남자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신 뭔가 짐을 짊어지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성경 전체 안에. 그래서 여하튼 성차별은 아니고 남자만 할례를 받지만 그 남자가 다스리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할례라는 거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은 언약의 자손이다 하고는 표를 그 몸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이를테면 세례는 할례와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실 고대 교회들 보면 세례탕이 있어요. 그 침례를 할 때 세례탕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냐? 이를테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일종의 특권인 거예요. 특권. 그런데 이 특권은 어떤 특권이냐 하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양자가 되는 특권입니다. 양자가 되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양. 옛날 어른들이 수양이라 그랬어요. 양자가 되는 어떤 특권을 받는다고 해서 수양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양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된 거죠. 요즘도 우리 교회도 왜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입양하면 이를테면 내 가족,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생 그 신분을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평민의 자녀가 귀족의 집안의 양자가 되어서 입양이 되면 이 사람은 평민이 아니고 귀족이 되는 거죠. 입양이라는 것은 자기를 입양한 그 부모의 그 지위와 신분을 물려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 시대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하튼 고대 신분제 사회에서는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일부 때는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혹시 배너 영화 보셨어요? 배너?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40대 미만은 배너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30대 미만은 더 몰라요. 옛날에 엄청 유명한 영화였잖아요. 이 배너가 소설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배너 영화를 보면 초대 그 로마 제국의 문화 혹은 교회의 문화 이런 게 약간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왜 그 배너 영화 주인공이 왜 누명을 쓰고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왜 배에서 막 이렇게 군함에서 이렇게 노젓는 일을 하다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로마 제독을 구해주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19금 아니죠. 이거. 19금 아니죠. 예. 근데 여하튼 이 사람이 저 제독을 구해주고 나중에는 저 제독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왜 막 복수할 때 이 사람이 그 저 로마 제독의 권위를 가지고 도장 가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입양이 된다는 거는 전혀 다른 신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특권을 주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죠. 이것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새로운 신분이라는 의미에서 성경이 옷 입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요 신분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민은 양반의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양반의 옷도 양반의 색깔 옷이 파랗냐 빨갛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니면 또 그 문양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신분이냐 낮은 신분이냐 하는 것이 그게 옷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옷이 날개라는 말이 거저 나온 말이 아니고 이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같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신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신분을 얻는 겁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또 세례라는 것은 일종의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혹시 접붙여 보신 적이 있는 분? 어이구 이 연세 드신 어른들 농사 주신 분은 접붙여 보신 적도 있고 접붙이는 거 본 적 있는 분? 오 그래도 상당히 많으세요. 이게 도시 문화에 사는 사람의 이 애환입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접붙임이 뭔지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게 대목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 딱 꽂아가지고 요거를 딱 동여매면 저 가지는 본래 나무에서는 잘라졌지만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 대목으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새로운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복숭아 나무나 배나무나 감나무 이런 거는 씨앗을 뿌려가지고는 발아도 잘 안 되고 열매 맺기까지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다 접붙여서 열매를 만들어낸대요. 배 안 드셔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배. 나는 감 먹어본 적 없다. 복숭아 먹어본 적 없다. 여러분이 드신 복숭아, 감, 배는 다 이렇게 접을 붙여가지고 만든대요. 저도 알았어요. 공부해가지고 저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를테면 우리 감쪽 같다 그러잖아요. 감쪽 같다. 감쪽 같다는 말은 감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면, 감 접붙이면 1, 2년이 지나면 흔적이 안 났는데요. 표시가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감쪽 같다 그럴 때 우리는 감쪽 같다, 감쪽 같다 이래. 이게 뭐 진짜 감쪽 같다 이렇게 우리 뭘 알아볼 수가 없는 이런 걸 감쪽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접붙여서 몇 년이 지나면, 감나무에 접을 붙여서 몇 년이 지나면 알아볼 수가 없대요. 이게 뭐 원래 가지인지 접붙인 가지인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감쪽 같다는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접붙여진 거죠. 본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교회 안으로 접붙임을 받은 거죠.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접붙임을 받으면 이 가지는 어떻게 사나요? 자기 힘으로 사나요? 아니고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물 공급받아가지고 이 가지가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능력,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배나무인데 쓸모가 없는, 뭐 이렇게 열매 없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삶의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내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겁니다.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느냐,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는 사람은 살아갈 이유, 살아갈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11장이 접붙여진 사람이다고 가르치고 난 뒤에 로마서 12장 1절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왜 그러므로 라고 하겠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거야, 너는 교회 안으로 접붙임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전에는 네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았고, 전에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 이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네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야말로 네가 드려야 될, 정신을 차리고 드릴 예배, 네가 똑바로 이해해야 될 그런 예배, 그런 영적 예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12장 2절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무엇이 이 세상에 속한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삶인지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가지고, 세상에 속한 삶은 거절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다,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이유, 어떤 삶의 목표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살아야 될 목표가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서의 인생,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그만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실 바 그 열매 맺어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엊그제 우리 누가복음 묵상할 때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 만나는 장면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키가 작고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나름 여리고 유지, 뭐 세리장이긴 했지만 돈 많은 부자고 뭐 하여튼 큰 소리 칠 만한 인생이고 그러니 우선 입고 있는 옷이 달랐겠죠. 이 사람이 뭐 엄청 좋은 옷을 입고 뭐 눈에 띄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 사람이 삭개오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주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시면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겠다. 그리고 삭개오가요 완전 대박. 그래가지고 급히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과 삭개오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가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삭개오는 예수님 같은 분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서 뭐 식사를 하면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가 마치 종이 주인 앞에 서 있듯이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했어요.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삭개오 재산이 만약 삭개오 재산 중에 속여 빼앗은 것이 4분지 1만 되었어도 삭개오는 빈 털터리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저는 뭐 수학적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읽었는데 본래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5분지 1을 더해서 갚거든요. 그런데 5분지 1을 더해서 갚는데 삭개오는 네 갑절을 갚겠다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속여 빼앗은 재산이 4분지 1 넘었으면 절반 주고 네 갑절을 갚아야 되니까 완전히 빈털털이 되는 거잖아요. 수학이 안 되는 분도 계시죠 지금. 아, 졸지만 말고 정신만 차리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여하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기념으로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 빈털털이 그 삭개오 재산 중에 속여 빼앗은 것이 4분지 1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뭐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천당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삭개오는 속여 빼앗은 것이 4분지 1이 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요 아무나 세리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는 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 돈에 눈이 먼 사람, 돈을 벌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는 세금을 거둘 때 로마가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팔았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세금 징수권을 사냐? 로마는 이를테면 전주에서 1년에 내야 될 세금이 10억이다. 그러면 로마에 10억만 내면 돼요. 이 세금 징수권을 받은 사람이 20억을 걷든 30억을 걷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로마는 10억만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걷는 것은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 세리가 10억을 로마에 내기로 합의를 했으면 10억만 거뒀을까요? 세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부동산을 그만두셨어요. 그분이 왜 부동산을 그만뒀느냐 하면 부동산을 이를테면 뭐 이런 집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거는 괜찮은데 무슨 큰 땅을 사고 팔거나 뭐 건물을 사고 팔 때 주인이 그렇게 말한대요. 나한테 10억만 달라. 나한테 10억만 달라. 그러면 주인한테 10억만 챙겨주고 이 부동산 업자가 부동산을 20억을 팔든지 30억을 팔든지 그건 자기 능력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이 저는 일을 못 하겠어요.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직한 거래를 해가지고 그 거래의 대가로 일정한 뭐 이렇게 이윤을 얻는 거는 괜찮은데 이를테면 뭐 땅, 예를 들면 10억짜리 땅을 20억을 받고 팔고 30 그러면 이 부동산 업자가 얼마를 받고 팔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이 세리장은 그런 일을 평생 하며 살았어요. 아무나 세리장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 삭개오는 이를테면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사케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케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사케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관리와 대조해서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묵상하셨죠? 고개라도 끄덕끄덕해요. 제가 좀 위로를 받지. 누가복음 18장 읽었죠? 묵상. 거기 보면 왜 관리가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율법을 잘 지켜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본문 보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시죠. 사랑하사. 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가 됐어요. 예수님 보실 때 너무 기특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관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이뻐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 아무하게나 안 해요. 예수님이 특별히 귀에 정말 기특해 보여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아시다시피 부자가 이 관원이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누가복음에는 근심하니라고만 하고 다른 복음서 보면 근심하고 가니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애통해하세요.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이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겠다고. 근데 18절에 나오는 그 관원은 그 관리는 실패.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사케오는 그야말로 주님 앞에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야 돼요. 또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그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뭐 돈 버는 데 혈안이 되고 뭐 여하튼 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설 때 야 그런 것들은 다 별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거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목표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세례 뭐 한 2주 교육하고 너 예수 잘 믿냐 너 성경 좀 읽냐 예배 나오냐 뭐 좀 이렇게 너무 가볍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벼운 테스트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고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튼 초대교회는요 세례교육을 3년을 해요. 3년 기본적으로 3년 3년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네가 예수를 믿느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너 지난 3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네가 좀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돌보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요즘도 병이 문제지만 2000년 전에는 병에 걸린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거든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는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지난 3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네 안에 정말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세례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만든 거예요. 쌀 신자라고 있었어요. 쌀 신자는 뭐냐면 교회 와서 양식 얻어먹는 신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천주교회는 들어와서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개신교회는 그만큼 많은 박해를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신교회는 이렇게 고종 황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고종 황제가 이렇게 궁궐에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권총 들고 들어가서 지켜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이 왕의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세운 뭐 제중원 같은 병원도 있고 뭐 학교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뭐 무슨 왕이 시호를 내려줘요. 배제학당 뭐 이렇게 써서 주고. 그러니까 왕이 선교사를 좋아했어요. 그 선교사는 자기 지역에서 상당한 정도의 어떤 치외법권을 그래서 선교사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 거죠.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너 정말 예수 믿니? 너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서는 이를테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술, 담배, 초대교회는 사실 그거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를테면 성탄절 파티 때 막걸리 나누어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성탄절 막 예배드리고 다 막걸리 잔치하고 예배당 초대교회 예배당에는 옛날에는 왜 담배 피우는 분들이 그 곤방대는 짧은 거죠. 장죽이라고 아세요? 옛날 어른들 담배 피우는 긴 이거 담배대 그런 거를 거치하는 거치대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어른들이 들어와서 다 그 장죽대를 거기다 걸어놓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할 때 다 마당에 나가가지고 다 담배 한 대씩 피우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를테면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교회 안에 이를테면 금주금년운동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국채보상운동을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자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막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금주금년이 이제 일종의 교회 안의 문화가 윤리가 된 거예요. 여하튼 그 시대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세상과 좀 구별되는 삶을 살고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네가 예전에는 네가 그냥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이웃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너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말고 그 담배 아껴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고 너 술 마시지 말고 그 술값 아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돼. 뭐 이런 거를 교회가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를테면 100년 전에는 부자의 특권 중에 하나가 축첩. 그래가지고 한 아내 말고 그래 축첩하면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거 다 청산, 모름, 도박 이런 거 다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회에서 부도덕한 일을 못하게 한 거죠. 금주금년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담배 농사를 못하게 했어요. 담배 농사 지으면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테면 양조장 하는 분들 엄청 부자였거든요. 100년 전에 양조장 하면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런 거를 다 청산해야 세례를 받은 거죠. 삶이 변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다 아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 성경을 읽어서 성경 지식을 얻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가지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제 탄핵이 뭐 되고 이제 뭐 어떻게 된다고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이 극우적인 기독교예요. 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을 행했다. 이게 뭐 다 이제 판시가 되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난 3개월 동안 이 불법을 행한 분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 조직이 교회예요. 교회가 극우 집단의 선봉에 서 있었거든요. 극우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극우라는 것은 자기 가치, 자기 이익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극우 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가치, 자기 이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가치나 자기 이익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사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극우 집단이라는 거는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또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대의가 있다. 대의가 우리가 섬기고 짊어지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깊이 타락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자기가 복을 받을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간증하는 사람은 예수 잘 믿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기 삶을 허물어서 이렇게 희생하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것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왜 삭개오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하겠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가 다른 복음서를 알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다른 사람이 빠뜨린 삭개오 이야기를 굳이 누가복음에 길게 써놓고 있는 이유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어요? 한때 삭개오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아, 그거 죄구나. 내 배 불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거 죄구나 하는 거 알고 오히려 자기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자기에게 자기가 남을 해친 것이 있으면 내가 내 곱절이나 갚겠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야 될 열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야 자기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세례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시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남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거를 배우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선한 열매 더 풍성하게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